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함께 장로님의 기도와 온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목적실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같이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산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의 복음 사역을 종결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 이전 16장 13절에 있는 말씀부터 17장까지 해서 예수님은 3년 동안의 사역을 종결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 두 가지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질문입니다. 첫째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냐?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며 정말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다면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 예수님이 3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례요한이라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 말은 예수님은 보통 사람보다는 좀 뛰어나지만은 그저 선지자 정도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구속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대답을 주님이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늘과 땅에 주님과 같은 이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이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은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그 말씀의 의미는 베드로가 복될 이유가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명예도 없고 지식도 없고 또 그는 지위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보통 사람보다 더 낮은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 너는 정말 복되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네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고난이 필요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난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마태복음 17장이 연결되는데 엿새 후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오늘 보여준 이 광경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변화산 사건이 주는 교훈은 변화산의 광경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교훈은 인자가 영광 가운데 오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실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교훈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교훈은 우리의 삶 속에 더 높은 영적인 단계로 올라가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고 난 다음 엿새 후에, 아마 엿새 동안 좀 생각해 보라는 뜻이겠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더 높은 영적인 단계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요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학년이 되면은 2학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3학년에서는 4학년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승진과 진급과 변화와 한 단계 발전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이런 진보가
디스플린, 훈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중앙장로교회는 노창수 목사님을 모시고 장로님들과 함께 한 새로운 단계로 영적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다리시고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다 열두 제자들이지만은 영적 상태에 등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에도 보면은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도 아홉 제자는 바깥에 두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다리시고 들어가셔서 부활의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 아홉 제자는 두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좀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게 하셨던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등급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영적인 단계로 올라가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을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다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성숙한 영적인 한 단계 올라간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런 간절한 요구와 열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과 우리의 사업과 직장에 대한 열망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열망은 어떠하십니까? 영적인 단계는 어떠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은 저 북쪽 두로와 갈시돈 지역에서 가난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할 때 자식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때의 이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옳은 말씀입니다. 나는 개와 같이 천한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상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가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 믿음이야말로 큰 믿음이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너는 믿음이 작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내 믿음이 참으로 크다, 그 말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라고 하는 교훈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장 5절에도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 하인이 중풍 들려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때에 이 백부장이 주님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나도 내 아래 부하들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할 때 가라 내 믿은 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 다녀보았지만은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를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의 등급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중앙장로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자란 믿음도 자랑스럽지만은 여기에 머물지 말고 주님이 보내신 귀한 종과 함께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함께 온 성도들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영적인 수준으로 올라가라.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비전 건축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우리는 한 단계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비한 영적 은혜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리시고 한 단계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신비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저희 앞에서 변형이 되사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거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한 신비한 영적인 은혜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신비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는 이 신비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10년을 믿어도 5년을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이 신비한 기도를 통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속에 뜨거운 열정과 힘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셨던 위대한 종들은 다 이런 영적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에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있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주님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사도행전 9장 5절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난 광경을 보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때로부터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다음 34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가고 순교를 당하게 한 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런 영적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때로부터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를 다닐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6장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과 만나는 영적 신비한 체험,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 날마다 날마다 이루어질 때만 우리가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얼마 전이죠, 지난 4월 달에 우리가 선교 기관들 모이는 집회에 미국에서 영성신학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한데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양손바닥을 위로 향하여 무릎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낙심과 절망과 피곤과 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고난의 짐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얼마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 손바닥을 바꾸어서 무릎 위에 놓고 하나님이 이제는 주시는 응답,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은혜로 다시 한번 용기를 얻는 이 기도의 신비한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 지는 것과 같은 고난을 경험할 수 있다고, 견딜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피곤하십니까?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우리에게 신비한 영적인 은혜가 체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에 날 확신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시는데 광채나는 흰옷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가운데 서시고 오른쪽에 모세가 또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왼쪽에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고받는 광경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홀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의 대표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엘리야는 선지서의 대표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는 역사서를 중심으로 해서 또한 대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소선지 호세아로부터 말라기까지 열두 선지서를 포함하는 대표자가 엘리야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의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증언인 율법의 증거와 엘리야의 증거인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삼고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신약과 구약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석 장 성경을 읽으시고 주일날은 다섯 장을 읽으시면 1년이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을 통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는 장로님이 되어서까지라도 신구약 66권을 정확하게 통독을 하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을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가 있겠느냐. 오늘 이 광경은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광경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의 5절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은 여기에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산 아래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9절에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우리는 모두 다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자기 가정으로, 자기 직장으로, 사업체로, 자기 동네로, 이웃으로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가야 하는가? 산 아래 있는 세상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는 귀신 들려 고생당하는 아들을 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가셔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산 아래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계 인구는 63억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인구는 약 2억 9천만 명입니다. 북한에는 2,200만 있습니다. 중국에는 13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모슬렘들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 약 12억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인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거의 3분의 1이 되는 약 2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미전도 종족 중에 하나인 터키를 중심으로 한 쿠르디시라고 하는 쿠르드족을 입양을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결단을 하고 기도했지만 아직도 4천 명 이상 모이는 중앙장로 교회에서 쿠르드족을 향하여 터키를 향하여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손들고 나온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캄보디아에 있는 잠족을 위하여 입양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백신종 강은경 선교사 가정이 8월 14일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캄보디아에 있는 잠족을 향하여 우리가 비로소 파송을 하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센터빌의 비전 성전 건축을 하는 이유도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저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느냐? 산 아래에 있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지미 카러 대통령 때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로 있었던 브리젠스키라고 하는 외교 정치 연구학자인 이분이 얼마 전에 The Choice,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외교학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미국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Global Domination or Global Leadership, 미국이 전 세계를 통제해야 하느냐 아니면은 세계의 지도력을 가지고 온 세계를 이끌어가게 가야 하느냐. 왜냐하면 미국이 당면한 문제를 가르쳐서 그분은 The New Global Balkan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발칸 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과 같이 New Balkan, New Global Balkan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슬렘을 중심으로 한 알카이다 5만 명의 결사대들이 하는 말이 미국과 기독교인들은 The Great Satan, 그들이 하는 말이 미국과 기독교는 최고의 악한 자인 사탄이라. 그러므로 5만 명이 결사대가 언제든지 생명을 잃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산 아래로 내려가 그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용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룩한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희생을 하기 위하여 100불을 쓰던 사람은 70불만 쓰고 30불을 거룩한 희생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고, 3시간을 쉬던 사람은 2시간만 쉬고 1시간을 거룩한 희생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고, 8시간 잠을 자던 사람은 7시간만 자고 1시간을 거룩한 희생을 위하여 봉사와 기도와 중보 기도에 투자하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희생을 위하여 산 아래로 내려가는 삶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버지니아 Theological Seminary Library에 가서 1964년도에 출판된 미 북장로교 선교 보고서를 읽어보았습니다. 미국 전체 기독교가 아니고 북장로교 한 교단에서 한국을 위하여 한 일에 대한 보고입니다. 1884년부터 1959년까지 미 북장로 교회에서만 한국의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 장기 선교사, 협력 선교사로 파송해서 수고해서 희생당하고 고난당한 선교사 수가 1292명. 1884년부터 1959년까지 1192명의 선교사가 미 북장로 교회에서 한국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개신교 선교사로 처음 왔던 호레이스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1884년 9월 20일에 서울에 와서 6년 동안 한국에서 의료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1885년도 감리교 선교사 헨리 아펜셀라와 함께 장로교 선교사 호레이스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에 서울에 와서 1916년까지 죽기까지 31년 동안이나 자기의 청춘을 한국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이런 많은 선교사들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이 믿음의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면 우리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캄보디아로, 터키로, 중국으로, 온 세계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우리 시드 선교회 선교사 훈련학교에 다녀왔습니다. 20명 장년과 11명 아이들이 훈련을 받는데 그 중에 세 가정이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하여 훈련받으러 온 가정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예수가 누구인지 아느냐, 예수가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면 거룩한 희생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응답을 위하여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더 높은 영적인 단계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신비한 영적 은혜를 체험을 하고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이제는 산 아래로 세상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희생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희생을 위하여 산 아래로 내려가시겠습니까? 내려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중앙장로교회는 거룩한 희생을 위하여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희생을 위하여 산 아래로 내려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노창수 목사님과 함께 당회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복음에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이번에 단기 선교 키르기스탄으로 나가십니다.